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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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 또한 깊은 또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기드온이 그랬고 또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체험은 이사야 선지자가 겪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한 전형이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1절에 있는 표현대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로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의 표현대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로 이어지는 것처럼 또 자신을 보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매우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 전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나 자신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적나라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참 뭐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것이 그 마음속에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본문의 구조가 바로 그런 전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지극히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지나치게 그 도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 구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그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다의 열 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에 관한 그 기록은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5장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여기 등장하는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나라 그 왕조에도 52년을 통치한 왕이 있는데 영조의 통치 기간이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우시야 왕은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아버지 통치 기간과 같이 겹치는 기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왕위를 아들 요담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그보다는 좀 짧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융성했고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유다는 여러 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를테면 군사적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죠. 블레셋 그리고 암몬 이렇게 정복하는 일들도 있었고 블레셋 지역에 성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적대국이었던 암몬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사실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 왕국이 갖는 기세는 실로 이렇게 우리 보통 하는 말처럼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탁월함들을 드러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업적, 그런 성공이 문제가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그의 통치 후기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그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직과 제사장직의 구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통치자일수록 이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우시야 왕도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그 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런 이제 통치 후기에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그는 이제 통치에선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번영을 지키기에는 그 아들 요담 왕은 사실 그 상대적으로 유약해 보였습니다. 몇 해를 못 넘기고 우시야가 죽게 되자 백성들은 사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극도의 정신적인 혼란 같은 것들을 당연히 겪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도 마음이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도 나라가 걱정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죠. 성전에 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왕을 잃는 그런 이제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된 것이 있죠. 거기에 진정한 왕이 계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런데 그냥 보좌 멀리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휘감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이 여전히 성전에 함께 있는 것,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것, 그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의 무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거룩함을 노래하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소리, 그리고 그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문의 4절 같은 내용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왕을 잃어버리는 그런 착잡함과 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성전을 찾았는데 보게 되는 환상은 여전히 그 성전을 포함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위엄과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사야가 특별해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을 경험했죠. 그 두려움은 대적을 보고 놀란 두려움이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걱정, 내가 한 염려, 그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염려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걱정과 그리고 염려로 내뱉었던 말들이 다 함께 떠오릅니다. 그 삶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표현 속에는 단순히 말에 대한 어떤 죄성만이 아니고 자신의 삶 자체, 그 백성들의 삶이 곧 왕이 없는 것처럼 살던 그런 부정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걱정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본 바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그저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처하고 나섰을까요? 자신이 나서서 자신이 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전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그 부정한 입술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전하라가 아니라 너는 가서 절망을 전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너는 그렇게 일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 그걸 시작하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이란 이렇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과사전이 아니고 명강의를 펼쳐놓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서 읽는 이가 그걸 찾아서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신뢰합니다. 명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죠. 명강의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가끔 명강의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면서 무슨 비결 첫 번째 그러면서 뭐 이렇게 스티커 쫙 뜯으면 앉아있는 방청객들이 이러고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다 보이죠. 명강사란 그런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백과사전이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이런 반응이 안 나온대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고 보면서도 그렇게 안 된답니다. 저절로 그렇게는 안 된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이다, 그런 거죠. 누구나 들으면 다 들리고 누구나 보면 다 보는 것,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과사전 같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딱 읽혀주면 거기에 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깨달아 알아야죠. 거기서 다 무릎을 꿇어야죠. 여기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막아버리시겠다, 그러십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부르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무 심각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회개할까 봐 걱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스라엘에게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막아서 그런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죠. 성경은 지금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은 명강의 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백과사전으로 교양과목 열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찹찹하고 암담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죽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는 그저 이 심판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질 그런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짧게 지나갈 심판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이 회개할 기회마저도 지금 이렇게 송두리째 막아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어떤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이 그저 몇 가지 사회제도 고치는 것으로, 몇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타락함,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을 고치는 정도로는 그들이 새로워질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보통 소명은 처음에 등장하는 법인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5장 그까지 내내 정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정말 내가 내 자식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이 그 부모를 버렸다, 내가 극상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나온 결실은 다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제 한탄하시고 6장쯤 와야 이제 이 이사야 소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 다 훼파됐습니다. 제사도 없어졌고 율법도 없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자가 갖는 어떤 신앙의 과정, 그런 경로나 그런 내용 정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회개의 과정을 밟고, 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자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분을 바라시면 이 정도로 바라니까 다 너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 그대로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바른 방식으로 그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또 만족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또 힘들고 슬프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루터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루터기는 또한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루터기 그리고 씨앗, 이런 것은 다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죠.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잘려나가고 남은 것인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그 자체로는 뭘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한 심기워지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온갖 정말 기이하고 신비로운 생명이 사실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루터기에 비유되고 또 씨앗에 비유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분명히 화려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도 아닐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뭐 그러면 없는 듯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정말 참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이렇게 해서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종종 쓰곤 하는 말인데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본다, 하지만 그때 보는 하늘이야말로 진짜 하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그런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매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보는 하늘이 진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몇 분들과 함께 병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저 환자 신방이 아니고 병원에서 개설하는 그 예배에 환우들이 다 함께 와 있는 곳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그런 예배에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중창팀이 한 팀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필요한 아픔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늘 이야기를 이제 전했죠. 이제 함께 갔던 분들도 아마 그 내용을 그래서 같이 들었죠. 저녁에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 또 그 말을 같이 소원에 담아 저한테 하시니까 저는 또 그게 참 메아리가 됐습니다. 말씀의 메아리가 됐고 제게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심정으로 또 하루를 마감하고 오늘도 또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구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보는 하늘, 그 하늘이 진짜다라는 속에 남아 그 하늘 속에 오늘 이사야가 본 것과 같은 그런 그루터기가 아마 하늘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을까요? 거룩한 씨가 보이고 하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의 어떤 절망과 어떤 저주가 그 절망보다 더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여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케 하는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찾아온 손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신자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때때로 우리를 좌절케도 만들고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벌이 참으로 또 무겁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크게 절망하는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오 거기서 생명을 시작하시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옷자락이 온 우주 만물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며 힘을 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